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는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없이 좋으시고 당신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돌보고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한없이 자비하셔서 당신께 돌아오는 자녀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그분 사랑과 자비를 받아 그런 존재로 변화하여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긴 가르침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자비롭고 따뜻하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다가가십니다. 그분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등으로 앓는 사람들이며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는 저 먼 하늘 혹은 먼 훗날에나 있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며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나라가 실현될 장소입니다. 그곳은 온갖 질병, 악한 세력, 죽음의 세력, 나쁜 감정과 상처 등이 우리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로 흔들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하느님 자녀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지금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아마도 병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것은 병의 위협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또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병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병도 어떤 악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눈길, 그분의 손길,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건네주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에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에 손을 대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곳이라면,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면 이 세상은 온전히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다가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체념한 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외쳐봅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읍시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건강하게 되어라.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으로 그분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주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 안에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성품 성사란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사제로 서품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성품 성사로 받는 사제직은 세례 성사를 통해 신자 모두가 받는 일반 사제직과는 구분됩니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성품 성사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성직 사제단의 일원으로 입적되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임명되며 사제로 출성되어 봉사자로서 맡겨진 삶을 살도록 성화됩니다. 성품 성사 예식은 주교의 안수와 장엄한 축성 기도로 거행되는데 이는 서품된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성품 성사를 받는 사제에게는 영적인 표시인 인호가 새겨지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과는 매일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평생 단 한 번도 내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서초동에서 이혼 상담을 받는 의료인들의 하소연. 사람은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은 없다는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 30분을 이야기해도 영혼을 교감하는 순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같은 공간에 살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대화다운 대화를 단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다. 오죽하면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매일 거대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화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정서적 교감의 순간이 더 중요하다. 대화를 할 때만큼은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내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 마음이 머물고 내 의식이 그를 향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이 대화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대화 자리를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런 대화는 대부분 무시당한 감정과 깊은 상실감, 씁쓸한 뒷맛만 남기 때문이다. 하루의 대화가 평생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대화의 부재가 평생 차가운 응어리로 가슴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로 살고 대화로 죽는다.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이제 샤르팡티의 데디움 중에 있는 세 번째 곡입니다. 합창단과 솔리스트들이 함께 연주하게 되는데요.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 하늘의 모든 천사 케루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소리 높여 부르오니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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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내용이 라틴어 텍스트로 전해지겠습니다. 솔리스트들과 함께 캠브리지 왕립대학 합창단 목소리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로 시작한 곡 샤르팡티에의 떼디움 사은찬빙가 12개의 곡들 중 그 세 번째 작품 합창단과 솔리스트들이 연주하였습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있는 입당송 작품으로 626번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곡이죠. 입당송인데 바로 레퀴엠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소프라노 알렌 아우거우와 스타스 오페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CSM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Hz 마이당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인 필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최근 마친 스페인 사목 방문 중 인생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뛰는 경기라면서 축구 경기에 비유해 배울 수 있는 삶 속 팀워크의 가치를 전한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 6일에서 12일 스페인 방문 중인 10일 바르셀로나 대 교구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에서 교구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축구와 연관된 만상을 나누면서 삶의 과정에서 팀워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타가 될 잠재력이 있지만 패스를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 선수는 결국 경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에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바르셀로나 대 교구가 수행하는 다양한 자선활동을 스포츠의 팀워크 정신과 연결 지으면서 여러분은 하나 되어 일하는 팀이라며 이곳에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모든 자선활동을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 기업들의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이 지나치게 느리다며 자신은 이에 대해 항상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중국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한 럭슨 총리는 중국은 AI의 활용 면에서 뉴질랜드보다 6년 앞서 있다는 지적과 함께 뉴질랜드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럭슨 총리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뉴질랜드는 AI와 관련해 큰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AI 도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AI 빠른 도입이 중국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아랍에미리트, 호주, 뉴사우스웨일리스주, 싱가포르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뉴질랜드가 이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연구개발, R&D를 보면 인구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19위 정도이지만 연구 성과의 상업화는 46위 수준이라며 연구 성과의 사업화 부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 과학연구 체계의 목표가 철저한 상업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학 교수들이 백만 장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세계가 지속적인 혼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뉴질랜드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오클랜드에서 열린 2026년 중국 비즈니스 서밋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연설하며 세계가 더욱 경쟁적이고 분열적이며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급망 변화와 규제 환경의 변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분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끝날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세계 경제가 압박을 받는 시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뉴질랜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에서는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견을 표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한 차이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뉴질랜드 최대 수출 시장이며 유제품, 육류, 목재 수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인 윈스터 피터스가 인도 자유무역협정 법안의 1차 독해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당 정부가 인도인을 대상으로 이민 규정을 은밀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당 소속 무역장과 토디 맥클레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차 독회에서 찬성 93표, 반대 29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당, 노동당, 액당이 찬성했으며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피처스는 정부 관리들이 인도의 반발을 우려해 이러한 변화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했다며 이는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스는 우리는 최근 정부 관리들의 보고서와 그에 따른 이민부 장관의 결정 내용을 확인했으며 그 내용은 인도 그리고 인도만을 겨냥해 이민 정책을 더욱 제한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국민당 소속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하며 관리들이 보다 엄격한 규정이 인도와의 양자관계 및 무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제적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치들이 법적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리들이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고위 장관인 크리스 비숍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국민당은 선거 이래 29%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원뉴스 버리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과 노동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국민당은 1%포인트 하락해 29%를 기록했고 노동당은 5%포인트 급락하며 32%로 내려앉았습니다. TV 뉴질랜드의 First Breakfast First 프로그램에 출연한 비숍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선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물론 현재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숍은 국민당이 현재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은 앞에 놓인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총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면 현재 국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재선에 실패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비숍은 웰링턴 지역의 헛사우스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지역구는 최근 수년간 국민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차지해온 경합 지역입니다. 만약 비숍이 11월 총선에서 지역구 승리에 실패할 경우 그는 정당 명부 순위에 의존해야 하며 국민당의 정당 투표율이 낮게 유지된다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인정했습니다. 겨울 폭풍 뉴질랜드 강타 항공기 결항 페리 중단 및 정정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이 두 개의 기상 시스템이 하나로 겹치며 이동하는 강력한 겨울 폭풍의 영향권이 접어들었습니다. 매트 서비스의 예보관들은 사실상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비에 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섬의 케이프 레인가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37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로 인해 북섬 북부 노스랜드 지역의 수백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악천후로 인해 전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거나 지연되었으며 북섬과 남섬을 잇는 쿡 해협의 페리 운항이 이틀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양대섬의 주요 고속도로 곳곳이 통제되었습니다. 이번 폭풍은 때마침 보험업계가 정부 및 각 정당의 대규모 재난 정기금 조성을 제안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자연재해 대비해 6억에서 7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기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다가오는 2026년 총선에서 이것이 주요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웨스트팩 은행 기준금리 OCR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뉴질랜드의 대형 은행 중 하나인 웨스트팩의 경제분석팀이 뉴질랜드의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최고치 전망을 기존보다 낮춘 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최근 이란과의 무역 및 지정학적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정점이 4%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소식에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와 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민들의 오랜 관심사인 제2 하버 크로싱 부지 연결 사업과 관련해 파격적인 민간 제안이 나와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오클랜드의 전문가들은 기존에 정부가 검토하던 지하 터널 방식 대신 기존 하버브리지 옆에 6차선 교량을 새로 건설하여 총 12차선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새 교량에는 모터웨이 차선뿐만 아니라 버스 전용 차선,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가 포함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장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우석준 내오신부입니다. 모국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 그리고 혈육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을 찾는 해외 입양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모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한국을 찾아오는 해외 입양인들도 많다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을 찾는 해외 입양인들을 따뜻한 정으로 맞이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단법인 둥지입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둥지 이사장 김홍진 사도 요한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입양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둥지 이사장이신 김홍진 사도 요한 신부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첩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교구 소속 김홍진 신부입니다. 5년차 성사 전남 사제로서 현재 충북 영동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농사는 한 12년째
살입니다. 벌써 내려간 지 12년 되셨어요?
아니,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분당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하다시다가
배우게 된 거죠. 배우게 된 거죠.
네네.
12년째 아직도 초보생입니다.
주댁에 그 하고 그 뭐지 그 작물이 뭐
아, 남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다 하십니까?
해본 거죠. 네, 그리고 현재 그 사단법인 둥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사단법인 둥지 사실 표현을 어떤 이제 우리가 새에 관련된 그것을 둥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한번 둥지에 대한 소개를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둥지는 우리 아이는 우리 손으로 키우자라는 표 아래 해외 입양을 반대하면서 200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이 되죠. 둥지는 크게 두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입양인들을 돕는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원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을 돕는 구체적 사업으로서는 한국어 교육, 그리고 문화체험, 국내 입양 인식고치, 친가족 찾기 및 친가족 상봉사업, 또 해외 입양인들의 국내 체류 시 필요한 활동 지원 및 취업 알선, 해외 입양인들 간의 정보 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연대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게 처음 듣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입양을 해외로 보낸다는 네. 것만 알고 있었지, 입양을 이제 가신 분들이 한국에 정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정착하는 친구도 있어요.
정착을 하거나 네.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몇 개 뭔가 이제 고급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에 올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 또 단순 방문하는 친구들 또 정착하려고 하는 친구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다는 게 처음
그러세요.
알 것 같은데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죠. 보통 이제 입양 보낸 것만 알지 그들 중에 다시금 여기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한국 안에서 유일한 그 사범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한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몇 개. 근데 그렇게 크지 않고 제일 자체적으로 자인 입양인들이 만든 단체 고월이라고 있고 해외 입양인 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제가 알기로 두세 개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입양만 있는 입양을 보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해외 입양인들을 돕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1990년부터 만 5년 동안 휘데이도눔 사제 즉 교환 사제로서 프랑스 교회에 파견됐습니다. 그때 제가 곳곳에서 그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 아이들을 직간접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럴 때마다 한인 입양인들 이렇게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전이들에게 좀 내가 좀 죄지은 것 같다 하는 이런 죄의식도 있었고 뭔가 그들 위해서 도와줄 것이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 그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냥 간직하고만 있었고 뭔가 이들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었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아,
거기서 보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해외 입양인 하면 거기서 그 곳에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저도 몰랐어요. 아. 저도 한국에 와서 한참 둥지를 만들기 시작,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뭐 전혀 이제 프랑스에서의 그 생각 다 잊고 있었고.
아, 네네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 그 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가톨릭 사회복지회 회장직 떠날 때.
네.
그때쯤에 프랑스에서 어떤 한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쉘브르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 양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 사람이죠. 한국 입양인이죠. 근데 이 친구를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했더니 얘가 그 프랑스로 안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데리고 왔는데 안 갈라 그런대요. 봤더니 이 친구가 그 마약을 하고
아.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피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직접 결국 못 만났고 그 친구들 두 명의 프랑스 입양인이었어요.
네.
그들 만나고서 아 한국에 지금 해외로 입양 갔던 아이들이 와서 정착해서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아.
그래서 그때 이들 위해서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뭐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이들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하는 것을 그때 이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건 약간 오해 소지는 아닌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통은 그 나라에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쪽에 그 입양 간 나라에서 적응을 못해서 오는 케이스인가요?
아, 대부분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정착.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따돌림, 왕따, 자기 친구들끼리 왜 너 얼굴이 그 색깔이 그러냐,
그렇죠.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느냐,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그 시달림을 받았죠.
약간 상처 아닌 상처 네. 아픔도 네. 있고.
아무리 양부모가 이들을 그 자기 양아들을 양딸을 잘 그 교육을 시키고 사랑을 좀 북준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런 그 거부감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 안 하더라고요.
아.
모든 걸 거부해요. 제가 그 분당에서 그 만났던 분당 신자 중에 한 그 농부 가족인데 아들 딸 아들 둘을 입양을 했어요.
아.
그 형제예요.
네네.
근데 한 친구 형은 한 5, 6학년 정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첫째는 그래도 의젓한데 둘째는 뭐 손님이 와도 뭐 그냥 아무거나 던져버리고 맨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그 양아버지가 양부모가 참 얘들 건사하기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은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부를 하면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할 거고. 그럼 이네들이 이제 나중에 나는 부모로부터 양부모로부터 해방되려면 내가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 오해 소지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양부모들이 잘 못해줘서 상처를 입어서 온 게 아니라
물론.
사실상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 사회에서 사실 입양을 가서 그 사회에 또 적응한다는 것이
하다는 문제죠.
제일 쉽지 않죠. 아마
그렇죠.
그 양부모 사랑으로 어떻게 해도 사실상 양부모하고 같이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있는 시간들보다는 밖 섞여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거기서의 약간 갈등들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정체성 그렇죠. 문제도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결국 맞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그 힘듦이 그대고 그 왜냐면 여기 와 있으면 한국에 와 있으면 얼굴이 비슷하니까
편해요.
그런 면에서 약간 독특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외국에 가면 너무도 다른 얼굴.
그렇죠.
색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한국 여기서는 그냥 묻혀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들한테는 여기가 좀 그냥 딱 들어온 점 편안한
자유로운
도리어 그렇죠. 자유로운 거죠. 다 똑같으니까 저쪽에 머리 색깔이 다르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딱 눈이 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사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삶이 녹록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밖으로 볼 때는 이제 얼굴 비슷한데 이제 막상 와서 살라고 한다면 약간 좀 거기 또 이질감도 적지 그렇죠. 않은 것도 있고. 그렇죠. 사실 1950년대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해외에 입양됐는데 지금 그동안 해외에 보내진 입양 아이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정확한 국가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1970년도 이전까지 한국전쟁 이후 그때까지 굉장히 많이 보내졌을 텐데 대략에서 어림잡아 한 20만 명은 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행히 요즘은 그 해외 입양의 숫자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최신 통계 자료 2024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자료예요. 보니까 해외 입양은 58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는 한국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해외 입양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이 있어요. 그네 단체들도 있고 그네들은 이제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더 이상 해외 입양은 중단되어야지 된다. 더 이상 현대판 노예 제도는 중지되어야지 된다라고 외치는데요. 이들이 해외 입양을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외치는 이유는 해외 입양 아동을 해외로 보낼 때 그 해당 기관이 아동 1인당 작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크게는 그 이상. 1인당 돈을 받고 뭐 수수료라고 하죠. 이런 수수료를 받아왔던 관행에 대한 거부의 외침이죠. 더 이상 현대판 노예 제도는 없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해외 입양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아이들을 외국으로 팔아먹었다는 그런 고발입니다.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돈을 내고 가는 건가요?
네.
옛날에는 사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으니까 그냥 그런가 했는데 지금도 사실 해외 입양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그 중에 이유 중에 대표인 게 이제 국내 입양 우리 사실 뭐 핏줄이라는 말표는 그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핏줄을 받는 걸 되게 좀 싫어하는 조금 그런 그렇죠.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를 가는구나 했더니 지금도 돈을 내고 해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받고 보낸다는 것이
수출하는 수출.
그러니까 그게 참 조금 뭐라 그럴까 충격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생각해 보면 우리 70년대 근대화 때 차를 몇 대를 70년 80년 때 몇 대를 팔아야 1억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린 자가 적어도 한 뭐 20대 정도 팔아야 뭐 순수익 1억 나올까 말까 막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확실히 그 근거 있게 보지 못했지만 아이들 다섯 명만 보내면 어때요? 아주 순수입이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치부였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아성이다.
뭐 이제 과거에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다는 것은 좀 충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외 입양은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에 비로소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아이들을 수출하는 말도 되지 않은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시킬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한번 다시 아까 전에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해외 입양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물론 여기 와서 얼굴이 비슷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들한테는 약간 분노도 있지 않을까. 나를 버렸던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런 분노는 없을까요?
아, 많이 있겠죠.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우리 그 목을 찾는 해외 여행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단순 그 관광으로 오는 친구들 있고 또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의 땅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진 친구들이 있겠죠. 이러한 그 뭐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쉽게 알 수 없어요. 정부에서. 그 왜냐하면 다들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방문할 목적이 결코 첫 번째 방문 목적이 부모 찾으려고 오지 않아요.
네네.
대부분. 도대체 나를 버린 그 나라, 나를 버린 부모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고 싶은 거죠.
약간 좀 부정적 마음으로 그렇죠. 오긴 하네요.
많은 그 분노의 마음이 그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전 세계에 걸쳐서 뭐 K-pop, K-pop 때문에 아, 이런 열풍 때문에 도대체 한국이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정말 보고 싶다 하는 이런 관심.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 번 이제 한국 방문하다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가족들을 찾고 부모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그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마음이 부릅니다. 말하고 싶어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해외 입양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둥지 이사장이신 김용진 사도요한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해외 입양인들 중에 여기 이제 정착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겪게 된 어려움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 또 단순 관광의 경우 다르겠죠. 그렇죠?
네, 네, 네.
단순 관광이라는 것은 뭐 그들이 그렇게 한국 그 방문하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친부모를 찾는다?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국땅 찾는 친구들. 그들은 뭐 대부분 한국어 잘 구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정적 주거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직장 생활, 그리고 접근 용이한 의료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에서의 그 장기 체류가, 장기 정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착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특히 많은 경우 쪽방을 전전한다거나 또 고시원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격증이나 그리고 경력이 그렇게 뭐 미천하기 때문에 영어나 불어를 가르치는 단기 수입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설령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설령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혹여나 자기가 인권 침해를 당하면 가차없이 그 직장을 떨쳐버리고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금 한국이 글로벌한 회사들도 되게 많고 도리어 이제 그 무전 물론 한국어를 못 쓰더라도 여기 이제 그 나라 말 해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직장 그래도 좀 뭐 고급 직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뭐 막노동 일터나 이런 데서는 뭐 마구 다르니까 뭐 저희도 그런 친구들 많이 이렇게 그 보고 또 힘들어했던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정말 살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직장 알선 해줬는데 며칠 가서 그때 이제 어디 무슨 그 농산물센터 농산물센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막노동하는 거죠.
네.
근데 뭐 며칠 일하다가 그냥 못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난 도저히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못 살겠다. 그 지금으로서는 난 그 도저히 자신 없으니까 난 다시 가야겠다라고 해서 근데 어떻게 갈라 했더니 돈도 없잖아요. 그 비행기표 저희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그냥 뭐 그냥 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친구가 아 옛날에는 이거 뿌리의 집이라고 어떤 그 쉼터가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그 입양들이면 그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셨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남이 먹는 그 냉장고에 남는 거 이렇게 훔쳐 먹다가도 이제 혼나기도 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프랑스 친구였을 거예요. 프랑스 친구 맞아요. 그 친구가 저희가 이제 비행기표 사줘 이제 갔는데 저희도 다 잊어버렸어요. 한 3, 4년인가 뒤에 자기가 좀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 그 비행기표 값을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거기 가서 프랑스에 가서.
예, 예,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들이 정착하려고 해도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의료 병원 가는
그렇죠,
거.
그렇죠.
저기 의료 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니까 보험이 없으면. 예.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는 말씀 처음에 했다는 거기 내가 입양한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외모적인 차이로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한국에 왔을 때는 아까는 말씀하신 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차로 직장을 해줘도 또 이제 커왔던 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또 차이가 다르죠. 크기 때문에 아까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간 때려친다는 말보다는 버텨서 조금 지나면 적응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예. 외국에서는 안 맞으면 그냥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벌써 이 문화적인 차이도 사실 여쪽에서도 이런 갈등 저쪽에 가도 이런 갈등이 그들한테는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해외 입양인들은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변두리 인생 이방인.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도모님 둥지에서 이런 친구들이 오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 생활할 수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떤 의지. 에 따라서 여기 생활할 수 있게 뭐 직장도 소개해주고
그렇죠. 근데 예. 저희도 굉장히 그 직장 소개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 취업 알선해 준다는 것이 이게 뭐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벌써 10년 전이었네요. 저기 그 입양인들 중에 그 셰프 요리사들이 많아요. 그 아주 요즘 벨기에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직장 구해달라 해서 이제 아는 그 횟집 저 강남에 그 아주 좋은 횟집이에요.
네네.
그랬더니 아,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자기도 벨기에 그 궁에 뭐 벨기에 궁에서 행사했을 때도 자기가 가서 했던 그런 셰프였는데 오. 맨날 고기만 고기만 씻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모습 보다가 안 되겠다. 얘를 위해서 좀 뭐 얘가 원한다면 터전을 만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카페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서울, 그 당시 서울시에서 이제 사회적 공익, 뭐죠?
사회적
기업. 그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외국인은 그 혜택이 안 되잖아요. 그 저희 그 간 거예요. 그 사회적 기업까지 다 받았다가 그 친구가 만약에 한국 뭐 여권을 갖고 있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잖아요. 여권을 만들려면 저희 군대 또 다시 가야지 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 카페도 한 2년 하다가 문 닫았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잘 지원하고 잘 생각해도 이게 어느 제도라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좀 부딪히면 좀 쉽지 않은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친부모 찾는 그것도 좀 도와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예, 그 2011년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었죠. 네네네. 2011년도 그 생겼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연락하는 사람들 부모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도와주는 그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뭐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의 집에 기다리다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해서 그들 굉장히 힘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법 이후에는 이것이 국가가 이제 관리하게 되어서 작년부터 그것이 비로소 NCRC 아동권리부장원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아동권리부장원에서 그 저희 둥지에게 그 직접 그 부모 상봉 사업을 위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둥지만이 그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 몇 건이더라도 21건.
21건. 네. 1년 정도. 1년 좀 안 되긴 했죠.
10개월 정도 네. 됐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았던 그 횟수는 5년 동안 한 10건 정도 뵙게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이제 정부적 지원을 받으니까 조금 그렇죠. 수월해진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옛날에 뭐 그 입양 보냈던 그런 기관에서는 그 각자 갖고 있었던 그런 정보를 NCRC 아동권리부장원에서
그렇죠.
통합을 했고 그래서 아동권리부장원에서 그 상봉을 원하는 입양인들이나 부모들이나 그 원하는 그 자를 다 취합하고 또 DNA 검사까지 해서 그것이 다 맞춰주면 저희 이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이 NCRC에서는 저희 둥지에게 연락을 하고 저희 둥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양측 부모와 또 입양인들에게 연락을 통해서 뭐 통역 번역 뭐 그 과정이 굉장히 또 지난합니다. 그 과정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봉하고 또 그리고 상봉 이후에 종합적인 그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시민님 보시기에 해외 입양자들 중에 예, 그 자기 부모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죠.
많아요.
대부분은 100이면 100. 내 친부모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반대로. 네. 이제 그 친부모 쪽에서는 그 입양된 자기 입양 보낸 거죠. 그 아이들을 찾고 싶은 사람 좀 있으신가요?
그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찾고 싶은 그 본의 아니게 내가 입양 보내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길거리 가다가 잊어버려 가지고 이 아이가 고아원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잊어버렸다고 말만 하고 있는데 아까 전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을 수출을 해버린 거니까 이제 유괴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유괴 개념으로. 보내버리는
그래서 많이 있었어요.
이익을 그러니까 그런 저 얼마 전에 저도 들은 것 같긴 해.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래서 왜 애들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것이 돈이 되니까
그렇죠.
돈벌이 수단으로 쓴 네, 적도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낸 분들은 찾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주제 상봉이 있었는데. 아니, 나는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빠가 그 월남 파병돼서요. 가기 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물론 결혼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데 파병 갔는데 이 엄마는 죽었어요. 엄마가 죽고 아이를 아마 친척한테 맡겼나 봐요.
네네네.
그 엄마의 동생이 계속 그 편지를 했어요. 군인한테. 왜냐하면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전쟁터에서는 듣지 않게 하려고. 계속 그러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자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알아봤더니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아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해의 소지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 집에서 입양을 보냈어. 그런 집도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또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된 케이스도 있어서, 사실, 입양자들도 나중에 그 얘기 들으면, 우리 부모가 날 버렸어가 아니라,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되면 오해 소지도 조금.
그럼요. 그 입양인들이 부모를 찾고서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낳나?
아,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보내버리는 거니까.
나를, 왜 버렸나 보다. 아.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아, 저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했는가.
사랑해 서로.
그리고 이들도 이제 성장해서 왔으니까 알죠.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게 어떤 건지. 그러면서 나를 버렸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 말 못할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면서 부모를 찾게 되는 거죠.
네. 만일에 지금 그 해외 입양인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친부모가 이렇게 좀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아까는 시민님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아동 권리 보장원에서 유일하게 지금 받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기 해외 입양인이나 그 부모들이 그 아주 간단해요. 저희 둥지한테 그 이메일 혹은 편지를 써도 되고 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사단법인 둥지를 치면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 이메일인데 뭐 저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피스 9 골뱅이 nestkorea.or.kr 정확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office 9 골뱅이 nestkorea.or.kr office 9 nestkorea로 보내시면 되고요. 직접 저한테 편지 주셔도 됩니다. 저희 주소는 서울시 중구 무교로 16 404호 대한체육회 체육회관 404호입니다. 서울시청 바로 뒤에 있어요. 네네네. 찾기 쉽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전화번호 02-535-3217 여기 쉽습니다. 오세요 3217로
네. 그렇게 하면 되고 혹시 일단은 한국어 홈페이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다른 나라 말로도 있습니까?
주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 입양자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을 못할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된다면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 말 한국을 못하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주로 이제 종합 쪽으로 그 아동권리보장원 아까 말씀드린 거기로 그 다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저희한테 오셔서 그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또 다시 개인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저희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또 연락하게 되죠.
하여튼 그 중간에 단계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배따라기가 부릅니다.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증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해외 입양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둥지 이사장이신 김홍진 사도교환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해외 입양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언어적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어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 수업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바로 한국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들 1대1 오프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사무실에 와서 직접 그 우리 봉사자 1대1.
1대1로?
1대1로 그 뭐 굉장히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의미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이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 입양인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1대1 혹은 1대2 그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봉사자들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 봉사자가 굉장히 좀 부족하고요.
그럼 혹시 근데 1대1로 굳이 수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럿이 하면 저희가 해봤던 거예요.
네네네.
여럿이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 빠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많이 안 하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1대1로 하니까 이 한국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런 의미식. 또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그 만나요.
그러니까 막연한 한국어 쓴다고 해도 왔을 때 이제 머뭇머뭇 거리는데 나랑 주무로 되든 뭐라도 공부했던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일단
그렇죠.
뭐 한국에 만나라도 가자.
한국에 나의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오면 또 직접 만나서 또 밥도 사주고 또 때로는 뭐 홈스테이도 시키고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광경들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 기회에 저는 우리 영어 봉사자들이 지금 모자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해외 입양인들이 요즘에 K-pop, K-culture 때문에 한국말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양인이라고 거짓으로 하면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다 확인 그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예. 나 입양인이에요. 거짓말 치고 한국어 배운다. 예, 예. 이런 날이에요.
결국 뭐 저희가 다 확인해보니까 그 자료들 같은 거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입양인만 그 한데요. 이게 봉사자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봉사자로 신청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봉사자도 필요 하신 거죠. 한국어를 가르쳐줄.
네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한국어만이니까 이분이 좀 영어를 좀.
가능한 저희는 한국말을 쓰게끔 해요.
네,
네. 물론 뭐 아주 어려울 때는 처음에 전혀 모를 때는 그래도 뭐 영어 조금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통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한국어를 이제 알려준 거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셔도 되다. 예. 그럼 이것도 사단법인 둥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저희 전화 아까 말씀드렸던 02-535-317 535-317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뭐 그 저희 전화를 주신 다음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일에 그 입양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거기 또 둥지 홈페이지로 예, 또 신청하고.
예. 그 대부분 해외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메일 주소도 다 있기 때문에 글로 연락하면 저희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그 조그만한 그 교통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네. 줌으로 하는데 교통비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네요.
소정의 뭐, 그래서 그 줌이니까 뭐 이제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이게 위상, 국가적 위상이라고, 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이 또 되게.
뭐, 왜냐면 저도 이제 네팔에 갔더니 어느 네팔 분이 나한테 오시더니 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어 시험을 합격해야지 뭐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취업비자가 나온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참 이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예. 네.
그 20년 동안 사단법인 둥지를 통해서 해외 입양인들을 도우셨는데 보람된 것도 물론 있으실 것 같고 또 약간 아쉬운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보람된 거 아쉬운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 45년 사제 삶 속에서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단법인 둥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둥지의 한 걸음 하나하나가 보람된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둥지 프로그램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쁨, 그러한 기쁨은 뭐 이루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들 모두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켜본다는 것 굉장히 커다란 보람이기도 하고요. 또 아쉬움으로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토록 상봉을 원했던 친구들인데 정보가 없어요.
네.
정보 지금 엄마의 이름 정확한 이름과 아빠의 정확한 이름 주소 정확한 주소 당시의 전화번호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사실 그걸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쪽지 남기면
그 정확한 쪽지였다면 그렇죠? 좋았는데
양부모님이 이렇게 뭐 복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그렇습니다. 저기 벨기에 사는 친구 한국에 무지 많이 와요. 네덜란드 그 여성 입양인이에요. 거기 네덜란드 한국 칼에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아. 그 친구가 한국에 엄마 차 부모 찾으려고 한 20번 정도 왔을까? 저희하고 계속 이제 해갖고 저희는 이제 그 친구 데려가서 추정되는 부모 부모 집에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안 만나줘요.
아.
저희가 볼 때는 분명 저 사람이 그 엄마라고
추정이
되는데 모든 정황이 다 맞습니다. 그 친구께 여러 번 왔다가 또 슬픔 안고 가는 그런 모습 보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죠.
사실 이게 참 뭔가 그런 게 있다니까. 이 말 표현이 좀 그렇게 핏줄이 땡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하죠.
달이 있어도 그 핏줄이 그럼요. 땡긴다는 말 표현이 참 이게 어느 면에서는 무섭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앞으로 계획이나 꿈과 바람이 있다고 하신다면?
네,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아,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잠시라도 들를 때 혹은 장기 체류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의 전진기지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아. 아, 뭐 게스트하우스 혹은 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아, 혹시 그러한 기회가 제게 주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희 꿈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 꿈을 꿔주신다면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품어봅니다. 아, 또한 그 영어 봉사자들 저희 필요해요.
네네네. 네.
특히 은퇴하신 분들
아, 네네네. 네,
통역 봉사를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신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친부모 상봉 장소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목포, 대전 때문에 전국 각지에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아, 봉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02535-3217 오세요 321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뭐 물질적 도움도 필요하고요.
여태까지 그 오신 분들 중에 그 전화번호 제일 많이 생겼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일... 다시 한번 하죠. 535-3217.
하여튼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심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첫 번째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입양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왔을 때 물론 이제 막 설레임으로 오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가 버린 나라의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 슬픔을 안고 왔을 때 지금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뭐 맞이하는 게스트하우스나 이렇게 맞이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들한테 아까는 시민님이 프랑스에서 만났을 때 그 느꼈던 미안하다는 거를 그들한테 우리가 또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왜냐면 이제 국가 위상이라는 것도 엄청 커졌는데 불구하고도 너무나 그 사고방식은 옛날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벌써 좀 달리 봐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사단법인 퉁지 이사장 김홍진 사도요한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연어가 긴 여정을 지나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듯 사람이 마음이 결국 고향을 향하는 것 역시 본능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세계 경제 문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그들의 귀향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할 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석준의 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랑이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환기가 부족한 환경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집중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허락을 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다시 폈습니다. 네이버가 AI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AI 탭을 전체 이용자에게 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2026년 FIBA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전 세계를 달고 있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최근 마친 스페인 사목 방문 중 인생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뛰는 경기라면서 축구 경기에 비유해 배울 수 있는 삶 속 팀워크의 가치를 전한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 6일에서 12일 스페인 방문 중인 10일 바르셀로나 대 교구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에서 교구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축구와 연관된 만상을 나누면서 삶의 과정에서 팀워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타가 될 잠재력이 있지만 패스를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 선수는 결국 경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에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바르셀로나 대교구가 수행하는 다양한 자선활동을 스포츠의 팀워크 정신과 연결 지으면서 여러분은 하나 되어 일하는 팀이라며 이곳에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모든 자선활동을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타고 대학교와 얼사이언스 뉴질랜드 연구진이 웰링턴 지역 주택 20채를 조사한 결과 많은 가정에서 밤사이 침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권장 기준인 800ppm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2000ppm을 넘었고 일부는 8000ppm 이상으로 기준치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환기가 부족한 환경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날 집중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래된 공기가 머물면서 곰팡이와 세균, 먼지가 증가해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단열 성능이 높은 신축 주택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틈새를 통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는 반면 신축 주택은 기밀성이 높아 공기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창문이나 문을 열어 환기를 늘리고 환기구를 점검할 것을 경고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 건축 기준에는 실내 공기질을 위한 환기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에서 3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생활해온 뉴질랜드 출신 남성이 약 18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혐의로 뉴질랜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아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가 출국하려던 순간 세관에서 붙잡혔으며 현재 뉴질랜드를 떠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형과 함께 1990년대 초 의과대학 재학 당시 약 6만 달러의 학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졸업 후 호주로 이주한 뒤 수십 년 동안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금의 이자와 연체료가 더해져 두 사람의 총 채무는 약 18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뉴질랜드 법은 해외 거주자가 장기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국세청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무시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통해 공항에서 체포하고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상용됩니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받은 고등교육 비용을 해외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 상환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의견과 과도한 이자 부과를 비판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었던 컴퓨터 지원 출동 시스템 CAD 개선 사업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보류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111 신고를 접수한 뒤 가장 적합한 경찰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최근 발표된 경찰 성과 개선 보고서는 현재 사용 중인 출동 시스템이 노후화돼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상황실 직원들이 여러 화면을 오가며 수작업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현재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 기능이 부족해 범죄 발생 추세를 미리 파악하거나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리처드 챔퍼스 경찰청장은 재정 여건은 이해하지만 노후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켓 블랙캡스 100년 만에 대기록 작성 후 영국에 반격 허용을 했습니다. 영국 트렌트 브릿지에서 열린 뉴질랜드 대 영국의 제3차 테스트 크리켓 매치 전날 뉴질랜드 대표팀 블랙캡스의 오프닝 타자 타옴 레이섬과 데범 콘웨이가 역사적인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 초반 영국의 투수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며 거의 100년 동안 깨지지 않던 오프닝 파트너십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각 149공, 36차전 만에 눈부신 세기의 100점을 기록하며 팀의 점수를 21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 국가대표로 복귀한 영국의 스타 주장 벤 스토크스가 무서운 집중력으로 레이섬을 아웃시키며 영국의 극적인 반격을 이끌었습니다. 첫날 경기는 뉴질랜드의 역사적인 기록과 영국의 막판 추격이 맞불리며 팽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 기업들의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이 지나치게 느리다며 자신은 이에 대해 항상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중국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한 럭슨 총리는 중국은 AI 활용 면에서 뉴질랜드보다 6년 앞서 있다는 지적과 함께 뉴질랜드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럭슨 총리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뉴질랜드는 AI와 관련해 큰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AI 도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AI 빠른 도입이 중국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아랍, 에미리트,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싱가포르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뉴질랜드가 이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연구개발 R&D를 보면 인구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19위 정도이지만 연구 성과의 상업화는 46위 수준이라며 연구 성과의 사업화 부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 과학연구체계의 목표가 철저한 상업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학 교수들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세계가 지속적인 혼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뉴질랜드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오클랜드에서 열린 2026년 중국 비즈니스 서밋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연설하며 새해가 더욱 경쟁적이고 분열적이며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급망 변화와 규제 환경의 변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분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은 단순히 시간이 끝나면 끝날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세계 경제가 압박을 받는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뉴질랜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곳에서는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견을 표현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한 차이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뉴질랜드 최대 수출 시장이며 유제품, 육류, 목재 수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가 인도 자유무역협정 FTA 법안의 1차 독해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당 정부가 인도인을 대상으로 이민 규정을 은밀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당 소속 무역장관 토디 맥클레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차 독해에서 찬성 93표, 반대 29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당, 노동당, 액당이 찬성했으며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피터스는 정부 관리들이 인도의 반발을 우려해 이러한 변화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했다며 이는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스는 우리는 최근 정부 관리들의 보고서와 그에 따른 이민부 장관의 결정 내용을 확인했으며 그 내용은 인도 그리고 인도만을 겨냥해 이민 정책을 더욱 제한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국민당 소속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하며 관리들이 보다 엄격한 규정이 인도와의 양자 관계 및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뉴질랜드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제적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치들이 법적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리들이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고위 장관이 크리스 비숍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국민당은 선거 이래 29%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원뉴스 버리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과 노동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국민당은 1%포인트 하락해 29%를 기록했고 노동당은 5%포인트를 급락하며 32%로 내려앉았습니다. TV 뉴질랜드 브렉퍼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한 비숍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선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물론 현재보다 더 높은 지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숍은 국민당이 현재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은 앞에 놓인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총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면 현재 국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재선에 실패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대일한 군사작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허락을 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다시 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4일 현지 시간 텔 아비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대상 행사에서 당시 우리는 작전 개시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것이라고 했고 우리와 미국까지 파격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적들을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며 단지 우리의 계획을 그에게 통보했을 뿐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작전의 막바지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참해 주어 기뻤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작전 초기에도 이 같은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이란 공격 사실을 다시 꺼낸 것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이스라엘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부의 비판과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채 규모가 당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2,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문을 맡은 미국계 금융자문사 센터뷰 파트너스가 이런 내용의 부채 평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24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인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 GDP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추산한 베네수엘라 정부 부채는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규모였으나 연체 이자 등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당초 6월 말까지 부채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조율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이 7월 초로 다소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베네수엘라의 국채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투명한 자산, 부채 실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 완화와 석유 인프라 재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실제 델스 로리스 게스 임시 대통령은 대미 외교관계 복원과 민간 투자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일 한 행사에서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이 베네수엘라를 올바른 경로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마두로 체포 거의 6개월이 지났고 나는 이것이 올바른 경로였다고 느낀다며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의 기존 갈등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미 국방부와 최대 3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드 요격미사일 생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5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키드 마틴은 미 국방부로부터 사드 요격미사일 생산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최대 35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세부 조건을 추후 확정하는 7년간의 미 확정 계약 형태로 맺어졌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군수품 생산 확대 정책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수개월간 전쟁 과정에서 사용한 수천 발의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을 보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생산 속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 전쟁 때문에 미군의 사드 미사일 재고는 급격히 소진돼 보급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대화형 인공지능 AI 검색 서비스 AI 탭을 전체 이용자에게 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네이버는 25일 오후부터 PC와 모바일에서 AI 탭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7일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AI 탭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탐색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입니다. 다만 모바일 앱은 앱 마켓 심사와 이용자별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네이버는 전했습니다. 이용자는 AI 탭을 통해 답변을 확인한 뒤 추가 질문을 이어가며 원하는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뭐 할까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부터 강남에서 콘서트가 있고 좌석이 넓다는 리뷰가 많은 카페를 추천해줘와 같은 복합적인 요청에도 답변을 합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과 쇼핑, 플레이스, 블로그, 카페 등에 축적된 정보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종합해 결과도 제시합니다. 여러 서비스를 오가며 정보를 찾을 필요 없이 필요한 내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정보 탐색에 그치지 않고 장소 예약이나 상품 구매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식 서비스는 베타 버전과 비교해 답변 속도와 품질도 고도화했습니다. 장소 검색 결과에는 지도와 예약 기능이 함께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트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2원 6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1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3원 9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테아타토 아트 클럽 안내입니다. 테아타토 아트 클럽에서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먼지 쌓인 채 방치된 미완성 그림 작품이 있으신가요? 이제 재료를 가져와서 완성할 시간입니다. 매주 열리는 무료 수업에 참여하여 다른 예술 애호가들과 소통하며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테아타토 페니슐라 커뮤니티 헙595 테아타토 로드 테아타토 페니슐라에서 있습니다. 바바콜라 라이브러리 우쿨렐라 클럽 안내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우쿨렐라 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 209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 파파쿨라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우쿨렐라를 가져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4시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스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섬비 커뮤니티 센터 20 폰섬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앤드 CV 서포트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카운슬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D 파운데이션은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시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